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의 처음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오순절은 유월절이 있은 이후에 77에 뺑기칠 아니라 77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 되는 날 이때를 이제 절기로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지금 다 모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나 많은 제자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느냐가 중요하죠. 각각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각각의 흩어져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언어 우리로 얘기하면 미국 사람은 영어로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어로 스페인 사람들은 스페인말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언어로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그 제자들이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은 똑바로 자기들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로 얘기했겠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데 그 언어가 아닌 듣는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로 그 내용들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있어서 이 성령 강림을 받았던 성령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나가서 외친 소리를 사람들이 들을 때 이걸 우리가 보통은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방언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알 수 없는 언어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는 거예요. 처음 방언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각각마다 지역의 언어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됐죠? 왜 우리가 지금 한국말만 해도 다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좋은데 여기 영어, 미국에서는 영어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데 가서는 다른 나라 말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언어가 왜 흩어졌을까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러죠. 바벨탑은 그럼 왜 일어났어요? 바벨탑 사건은 왜 일어났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탑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시내 평지에 있었던 바벨탑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자, 이 지역 언어가 생겨난 것은 하나님의 뭐 때문에? 심판 때문이라는 거죠.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역 언어가 갈려지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성령,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 심판이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미국 사람이 앉아있어도 영어로 다 이해하는, 감사하겠죠? 저도 그런 날이 오기를 너무 바라는데 성령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심판이 아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아닌 회복이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이 심판이라는 것이 아니라 회복인데 이 성령이 강림했다는 그 사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내가 이제 갈 텐데 내가 가는 것이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이 올 것이다. 찾아봐야죠. 아리까리 할 땐. 마태복음 28장 자, 19절과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대요.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리셨어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지 말든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인데 함께 한대요. 어떻게 함께 하겠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따라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증거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드렸죠. 따라서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은 불받아서 뛰고 좋아서 하고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들은 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으면 동그라미, 안 받았으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중간만 가겠다. 우린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세요.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저도. 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뭐예요? 뭘로 증명하실래요? 교회에 나온다는 거? 내가 기도를 한다는 거?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아니면 뭐 봉사활동을 하고 구제활동을 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 이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잘 할 수 있어요. 시간 내서 좋은 데 가서 예배도 하고 뭐죠? 이렇게 돌을 닦는 것도 하고, 세상에서도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아이, 그런 거 말고, 성령을 받았으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엠마오 가는 두 제자한테 구약을 쭉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됐기 때문이란 말이죠. 우리도 그러면 우리 삶에서 뜨겁게 되는, 따뜻해진다라는 그 개념이 어떤 거냐,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이 가장 중심이 된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뭐였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내 여기서 얘기하는 결론이 뭐예요? 증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증인이. 뭘 증인하는 걸까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제일 많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오해하시는 부분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다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해야지. 얼마나 많이 데려왔느냐. 많이 증인, 많이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주 높은 대접을 받는 거죠. 사실은 이 얘기는 전도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도가 목적은 아니에요. 사실 법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인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누구를 뭐 데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증인은 그 사건에 대해서 본발을 그대로 소상하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물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증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 제일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은 찾아봐야겠죠. 이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맨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기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니 증인이란 말이 나오죠. 그런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이 누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인 거죠. 앞으로 한 장만 넘어가 봅시다. 1장 5절. 여기서도 증인이 나오는데 1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사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증인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로 나오죠. 그러니까 증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증인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뭘 증인하신 거예요?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증인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을 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체가 없으시죠. 볼 수가 없어요. 뭘 증거한 건가요? 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이 뭐 형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중에서 있는 뭐 사랑, 거룩 이런 걸 보이셨나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증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래서 증인의 특징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게 되는데, 잘 안 주어져요 이게. 증인의 특징이 한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단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2장.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는 구절인데. 자, 증인이란 말 자체가 대상. 법정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건에 대한 본질을 쭉 자기가 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을, 하나님을 보여주시냐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면 어떻게. 증인의 첫 번째 가진 특징인데,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이 증인이 가진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인데,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부인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 근데 반대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느냐. 교회를 크게 세우고, 뭐 사람을 많이 데려오고 전도를 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봉사활동을 하고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을,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우리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시면 알잖아요. 전도해서 사람들이 말을 듣던가요? 절대 안 듣죠. 아니, 와서 공짜로 밥도 주고 말이야. 밥, 교회 한번 가자고 얼마나 우리 얘기하면, 소위 얘기하면 진짜 알랑방구를 끼십니까? 커피도 사주고, 때 되면 같이 뭐 얘기도 들어주고, 뭐 밥도 사주고 하면서 교회 한번 데려오려고 그렇게 해요. 좋은 건 그 사람이 좋아질 텐데.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본성 자체를 부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도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전에 이미 내 자신이 부인되는 것. 이게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아니, 나는 원래 그런 거 안 해. 내 성격이 원래 이래서 난 못해.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그런 데서 건짐을 받았거든요. 그 싸움을 계속적으로 싸워가는 것이 성도란 말이에요. 증인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중에 세상 사람들은 나 원래 못하는 것을 피땀 어린 노력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성인 군작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다는 것, 성령이 이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언제까지, 아까 읽었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당연히 십자가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에서 십자가와 고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예수님이 삶에서, 예수님의 삶의 특징들 중에서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표현 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우리는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이 먼저니까,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께 뭐 기도 응답을 받으셔야 되나? 그런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께 뭘 간구해서 받아내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나는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만을 나는 의지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뜻.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나는 이제 내 힘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했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우리 힘이 점점 빠져져야지, 내 능력이 점점 사라져 가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능력이 있건 없건 그런 상관이 없이, 힘이 있건 없건 성공했든 안 했든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성도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존재라는 것을, 내가 기도라는 것을 무릎을 꿇고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는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가 정말로, 어떨 때 부모님 반대로도 괜찮지만 생각할 때 내 자녀가, 아, 제가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아니면 내 부모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라는 것을 알 때 그 존재로서의 의미를 내가 확인하는 그 일들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 아닌가요? 큰 일을 해드려서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기도라는 가락,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내 인생은 내가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저 많은 걸 가지고 저렇게밖에 못하나? 저런 걸 갖고 무슨 헌금을 해서 자기 가족들이나 주지?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또한 점점 신앙이 좋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요구하세요. 너는 네 자신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이 부분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전까지는 내 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것으로 살려고 노력했을 땐 그것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게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죠. 때로는 사업을 통해서,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전까지는 내가 갖고 있었던 힘이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의지할 수 없구나. 돈을 다 잃고 나야 알아요. 제발 좀 있을 때 오셔서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안 그러더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전 인생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세요. 그래서 되면, 아, 이제 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잘했다 가자. 그게 돼야지 갈 수 있단 말이죠. 언제 가느냐 그 생각하지 말고.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내 삶이 이렇게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사나? 그러지 않나? 이런 고민들이 많고 아직도 나는 내 욕심이 많구나라고 생각하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에서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점점 변해가고 있구나. 이 증인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죠. 증인의 두 번째 특징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보통 언제 예수를 믿고 나냐면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때는 내 힘을 도저히 의지하지 못하는구나. 내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렇게 매맞고 와서 이제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아유 한 있을 때 좀 알리해 주시지. 한 번만 더 주시면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 있으면 그거 의지해요, 우리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뭐 큰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소혈의문답 1번에서 제일 얘기하죠. 웨스트민스터 소혈의문답 1번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맞이셨던 그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걸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리게 하는 방법이 내 힘을 빼게 하세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것들을 허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안식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병상에 눕게도 하세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가끔 예수를 믿고 났더니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자녀들도 뭐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뭐 다 가고 저는 아주 나쁜 목사가 돼갖고 LA 있을 때도 그러고 그러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안 되신 일은 없으세요? 꼭 물어봐요. 못됐죠. 그러면 그때서 이제 조금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잘 된 것보다 안 된 게 훨씬 더 많아요. 아직까지 뭐 허리가 아프네, 어디가 아프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을 할 때 보면 잘 된 것만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가장 약하고 힘이 들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게 되는 그 순간,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랑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든 삶의 과정을 동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잡혀. 내가 지금 잡힌 것 말고는 너희가 나와 함께 되기를 바란다. 왜? 어떻게 됐는데요? 뭐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렇게 되는 것도 좋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고난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매맞는 고난이 많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면 저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땐 그냥 모른 척하고 불쌍하다 생각하고 고개만이라도 끄덕여 주셔야죠. 아닌 건 알지만. 많이 맞아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할 때만, 내가 인정하는 선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맞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맞아요? 아, 오늘 안 끝내고 싶으세요?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권능을.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좋죠? 이제 드디어 좋은 얘기가 나오는가 보다. 그래서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 때문에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아, 빨리 결론으로 가기 위하여 고린도 후서를 봅시다. 고린도 후서 12장.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 권능이라는 게 어떤 건가? 12장 9절.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데 그 능력이 머물러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래요. 이게 능력이래요. 권능을 받아서 자기가 느끼는 것이 능력과 궁핍과 곤고와 박해라. 좋으세요? 저는 별로 안 좋은데. 근데 바로 그 약해질 때 곧 우리가 강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힘을 의지하려고 들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종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바로 우리가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약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나쁜 일, 뭐 힘든 일, 고난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좋은 일, 기쁜 일,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잘 되든가요? 힘들죠. 잘 안 돼요. 그래서 곤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느냐? 아니요. 그 곤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단 말이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아뢰게 한단 말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가정 안에 많잖아요. 특히 부부들 간에 다 부부들끼리인데 계시는데 저도 있어요. 이 앞에 부부들 있으면서 부부싸움 한번 안 해보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있잖아요. 다 묻지 마세요. 저희한테는.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져요. 물론 잘못한 사람이 욕을 먹지만 대부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져줘요. 그래야지 그때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 거예요. 누가 더 능력이 있나.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죠. 그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부 한 가족처럼 잘 편하고 좋게 지내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때도 많잖아요. 거기서 내가 지는 것으로, 내가 약해지는 것으로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사람들은 서로 못 줘서 안달이 나보는, 당신 말이 맞다고 하느라고 좀 그것 때문에 한번 머리가 아파져 보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인데요.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이에요.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는 어떤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더 갖기 위하여 노력했고 그럴 때는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했고 더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 가운데서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끝까지 이 일을 놓치지 않고 갈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기에 주님 우리가 오늘도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